SBS Radio.
호주에 있는 유일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인 젠 러프 오원 할머니가 50년간의 침묵을 깨고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나섰을 때 외손녀인 루비 챌린저 감독은 너댓살난 아이였습니다. 챌린저 감독의 부모는 젠 할머니가 도쿄에서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할 때 그 자리에 동행하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등 진실을 알리려는 할머니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린 자녀에게 편견을 심어주는 것을 경계해 자세한 내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했다고 챌린저 감독은 말합니다.
I was so young that they were very conscious of not wanting to paint.
제가 너무 어려서 부모님은 저의 섹스에 대한 견해나 남자에 대한 접근이 손상되기를 바라지 않으셨는데요. 저한테 단 한 번도 실제로 얘기해 주신 적이 없지만 저는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이 슬픈 일이고 우리 할머니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단 한 번도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지만 챌린저 감독은 조금씩 이에 대해 알게 됐고 7, 8살 때 자신보다 나이 많은 사촌에게 물어 공식적으로 자세한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챌린저 감독은 화가인 모친과 영화 제작자인 부친의 영향으로 항상 자신이 예술 관련 일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영화 감독의 길로 들어서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자신의 이야기를 장편 영화로 만들어 달라는 할머니의 부탁이었다고 말합니다. 2년의 시간을 들여 완성한 단편 영화 데일리 브레드는 할머니께 보여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결과물이라고 챌린저 감독은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So when she said you know, casually, oh, and you can make the feature film. It's like I had to go out and.
할머니께서 무심코 네가 장편 극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나가서 어떻게 영화를 만드는지를 알아내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단편을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제가 가서 이 모든 일을 했어요. 할머니 얘기를 더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도록 영화라는 대중문화 양식으로 세상에 내놓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이 역사를 알 수 있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중이에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이 저한테는 대단한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데일리 브레드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증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첫 단계인 거죠.
장편 영화 제작 가능성을 가늠해보기 위한 테스트 작품이었던 데일리 브레드는 올해 세인트 킬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했습니다. 챌린저 감독은 수상자로 발표된 당시 소감을 이렇게 전합니다.
정말 뜻밖의 굉장히 좋은 일이었어요. 다른 모든 상은 후보작 4편 목록이 나와 있었는데요. 제 첫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 앉아서 그냥 그 시간을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데일리 브레드가 발표돼서 거의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세인트 킬다 영화제는 호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단편 영화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심사위원이 수상작을 정하는 다른 상과 달리 관객상은 매 상영 세션마다 관객의 투표를 받고 그 결과를 종합해 수상작을 결정하는 문자 그대로 관객이 선택한 영화에 수여되는 상입니다. 챌린저 감독의 작품에 투표한 관객 중에는 멜번에 소녀상을 건립하려고 노력하는 단체의 위원들도 있었습니다. 멜번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멜소위에서 활동하는 최선아 씨는 다른 방법으로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챌린저 감독에게 연대를 표하기 위해 실무위원들이 단체 관람을 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서 저희 목소리를 낼 때 그냥 소녀상을 택했지만 그분은 같은 메시지지만 영화를 만드시는 그런 재능이 있어서 영화로 목소리 내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 분의 갖고 있는 메시지랑 저희랑 같은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기회로 만났고 이번에 생키다에서 단편 영화 백선에 응모하셨다고 하셔서 또 그 소식을 전해받고 시드니를 하는 게 아니고 멜버른이면 우리가 당연히 가야겠다 해서 10분 정도가 같이 가서 인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같이 연대한다는 의미를 좀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로 가서 한번 봤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3년간의 노력 끝에 2016년 시드니에서 제막됐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존재를 부정하는 일본 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소녀상은 제막식 후 애쉬필드에 있는 한 교회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일본인에 대한 차별과 비방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소녀상 문제를 호주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시드니 소녀상은 이곳 호주 사회에 한국인 커뮤니티와 일본인 커뮤니티 간 갈등의 상징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시드니 소녀상을 둘러싼 갈등을 잘 아는 멜소위 조춘재 위원장은 소녀상이 단순히 한일 간 역사 문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위안부 관련된 소녀상 문제는 그 피해국이 몇 개 나라 국이 있습니다만은 국제적으로도 보면은 한일 관계가 가장 첨예한 대립이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대표 주자로 일본을 상대로 우리가 지금 거론을 하는 것일 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다른 피해국들도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봐요. 근데 먼저 이제 우리가 앞서서 나가는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소녀상의 가장 큰 이유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 건이 두 번 다시 이 지구상에 없애된다는 인권 문제죠. 인권 운동이고 두 번째는 반전 평화 운동이죠. 이게 이 두 개가 가장 큰 목적일 겁니다.
챌린저 감독은 한국과 일본 간 역사적 갈등의 골이 깊어 일본인 커뮤니티 일부에서 시드니 소녀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여깁니다. 또 이 이슈가 아주 복잡하고 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기에는 자신이 이들 커뮤니티에 깊게 관여돼 있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도 소녀상이 역사적 고통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이를 계속 상기시켜주는 훌륭한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세계 곳곳의 소녀상은 위안부 여성이 겪은 일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계속 역사를 인식하게 하는 아주 훌륭한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부분은 이것이 제가 이에 대한 영화를 만드는데 관심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저를 비롯해 우리는 모두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 그대로 이 고통과 괴로움을 대중이 인식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인정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일본의 견해 때문에 문제가 복잡하죠. 개인적으로 이런 동상을 세운다고 그들이 더 비방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은 이들 여성에게 일어난 일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알 수 없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이것이 이 논쟁의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시민들의 모금을 받아 2014년 화성시에 처음으로 소녀상을 건립한 후 해외 소녀상 건립 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 이 민간단체는 캐나다 토론토와 상하이에 소녀상이 세워지도록 도왔고 이제 멜번 소녀상 건립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고 최근 화성시 공무원들과 함께 멜번을 방문했습니다. 박경자 협의회장은 소녀상 건립운동에 대해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성들이 나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성으로서 할머니들이 그 성노예로 일본군에 가셨잖아요. 그런 적에서 우리 여성권 인권 문제로 앞으로도 또다시 이런 진짜 역사 같은 게 되풀이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런 거를 또다시는 남기지 않으리라 하고 우리 여성들이 나섰습니다.
멜소위는 지난달 28일 화성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녀상 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영화 상영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모인 수익금의 일부는 젠 할머니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장편 영화 제작을 위해 기부될 예정입니다. 멜소위 최선화 위원은 작은 금액이지만 같은 이상을 추구하는 챌린저 감독의 작품을 더 널리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후원의 밤 행사 때 최대한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그 수익금의 20% 드리겠다. 그래서 이게 사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도 원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많은 분한테 알려드리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인신공격하거나 아니면 헤이터즈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리고 그다음에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걸 그 이상은 정말 똑같거든요.
니나 보고 니나 니나 보고 니나 보고 니나 니나 보고
챌린저 감독은 데일리 브레드의 감독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영화 속 주인공, 즉 할머니 역할을 직접 연기해 그 특별함을 더했는데요. 할머니의 바람이기도 했지만 모든 요소가 잘 들어맞아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She, I think, jokingly or not jokingly,
할머니가 농담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19살 정도일 때 저를 가리키시면서 네 부모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으니까 네가 장편 극영화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네 부담 없죠 라고 답했죠. 또 네가 나를 아주 많이 닮았으니까 내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이 삶의 현실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가 쉽죠. 그렇지만 저는 좋은 도전을 아주 좋아하고 또 연기를 아주 좋아하고 그러니까 모든 요소가 너무나 잘 들어맞은 거죠.
첫 번째 수용소 생활만을 제한적으로 그린 단편과 달리 장편 영화에는 젠 할머니의 위안부 생활이 포함될 예정인데요. 챌린저 감독은 장편에서도 할머니 역할을 맡을 계획입니다. 챌린저 감독은 위안부를 소재로 한 영화 제작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영화라는 대중문화 형태로 할머니의 싸움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이들 영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알고 교훈을 얻어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영화가 일본인에 대한 증오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입니다.
I think something else that I really hope for but I don't know that if I can achieve it.
제가 정말 바라는 다른 일이 있는데요. 과연 이룰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을 향한 증오심을 심어주지 않으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루는 3세대인 저한테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려는 일은 과거와 화해하는 겁니다. 할머니께서 제게 주신 가르침이 있다면 용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할머니는 그들을 용서하지만 절대 잊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찾는 것은 평화이고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역사에서 진전하고 치유를 찾는 겁니다.